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삶은 그 마지막이 분명히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일들에 매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을 갑니다. 하루 종일 몸이 피곤하도록 일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눈앞의 일들에 매진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가끔씩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나, 힘들게 살아야 하나,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사고는 깊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한 달의 삶을 살고 1년의 삶을 살고 내 가족을 돌볼 수 있고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이 정말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또 내가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나의 마지막에는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잠시 동안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능력이 있고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칭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나의 인생의 죽음이 다가올 그때에 그 사람이 과연 나의 삶은 보람이 있었고 나의 삶은 가치가 있었고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의 마지막에는 자신의 삶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삶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큰 위험 앞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에 인생을 후회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전체를 생각해 보면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여러분, 목적 없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도 인생을 몇 년 더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무엇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원도 보내고 교훈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의 교훈을 자녀들이 잘 이해하고 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놀고 그리고 또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 나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부족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이 서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의 삶이 올바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들의 인생에, 신앙생활에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받고 일생을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목적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는 마지막에 그의 인생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아서 한때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한때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능력 있고 성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 남은 것은 말라서 불에 던지우는 그런 가지와 같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참으로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의식이 가물가물해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게 될 것이고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벗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펼쳐지고 드러나게 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돌아볼 그날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그날에 내가 살았던 나의 일생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추구하였던 삶의 결과가 무엇으로 발견될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이 불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헛된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버릴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90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권면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자신의 인생을 다 헤아려 보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 인생의 결말을 깊이 생각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삶을 산다고 해도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이 심판받을 그때에 나의 영혼은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하루하루가 바른 삶이라고, 올바른 삶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인생을 진지하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 질문 앞에서 고민하였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이 하는 그 질문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철학자들,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 질문 가운데서 고뇌하였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고 올바른 삶인가? 내가 이렇게 삶을 살고 나면은 나는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참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이 철학자들의 질문이었고 그들은 그 질문 앞에서 일생을 고뇌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서 고민하였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각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은 너무나 허무하게도 가장 기본적인 이 질문에 어떠한 해답도 주지를 못하였고 자기 자신들도 슬퍼하면서 두 손을 들고 두려움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알아야 할 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문제와 우리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자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이 그것을 찾고 발견하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헛된 삶을 살지 말고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헛되이 소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그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달았던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나는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와 같은 질문 앞에서 내가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그와 같은 해답에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로 우리에게 들려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냥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듣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는 그와 같은 교훈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나의 삶을 두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나의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있는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나는 나의 영원한 나의 유일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가 인생을 헛되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내일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내가 죽게 된다면 나의 인생이 당면하게 되는 인생의 마지막은 분명히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헛되이 살았고 내일도 분명히 헛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일생을 오늘처럼 살게 된다면 나의 삶의 마지막에 다가오는 결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것이며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한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고 그는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삶이었고 복된 삶이었고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현시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의 삶이 가치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복된 삶이 아니었고 아담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나님은 완전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자이었고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죄에 빠졌을 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목적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아담의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었고 그는 단지 죄 가운데서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야 하는 그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 아담의 후손에게, 즉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노아의 때에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삶이 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고 노아의 이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다시 교만하여 죽고 바벨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였고 그들을 온 땅으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독특한 한 면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 이후로 12장부터는 온 인류의 역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한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구원 얻는 삶이었던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던 것이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교훈하시기 위하여 이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과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목적을 그들의 삶에서 드러내지 못할 때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었고 선지자들을 주었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가르치고 가르쳤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떠났고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목적한 바를 너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지막은 비참한 멸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쁨을 위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얼마나 큰 자비와 사랑과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섭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상실하였을 때에 그 결과는 참혹한 멸망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게 될 그와 같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목적 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될 그때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전에 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5장에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삶에 더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여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 아니라 애굽이 더 큰 힘으로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목자이며 남편이라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간음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악이 너희를 징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패역함이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도무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서 깨닫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와 같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용서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악한 이스라엘이 그들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회복하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참으로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로우신 권면의 말씀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리의 삶과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와 소산을 팔지 말고 그것을 형제에게 취하지 말고 대대로 가업을 잇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물질적인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 너무나 가난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법을 주셨습니다. 너희의 형제를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물질의 탐욕을 따라서 그들은 가옥에 가옥을 잇는 그와 같은 집들을 많이 소유하였습니다. 그들은 전토와 전토를 샀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였고 고리 대금업을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재산을 마음껏 늘렸고 자기의 형제들의 재산을 탈취하였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이자를 받았지만 그러나 높은 이자를 받고 형제들의 그와 같은 유업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지극히 탐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에서 멈추어 서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어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은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멈추어 서서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바른 상태에 있는지 심사숙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것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길을 걸어가 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마을 뒤에 산이 있는데 저는 산에 이렇게 거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산길을 가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길을 잘못 들면 제가 목적하지 않았던 엉뚱한 골짜기로 내려가서 집에서 아주 먼 곳에 그렇게 도달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 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산을 갈 때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항상 돌이켜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 어느 정도 길을 갔으면 다시 돌아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저 멀리 있는 산을 보고 다른 지형들을 살피면서 아, 내가 저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어느 길을 가야 저기 산 정상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에게 어떤 산을 들어가든지 항상 저에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에 들어가서 길을 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저에게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무를 보고 저 멀리 있는 산을 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금 생각해보면서 어디로 가면 내가 목적한 곳에 갈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 무작정 나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처음 길을 가면서 그냥 이 길로 가면 내가 목적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짐작하고 운전을 해서 가는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 길이 맞는지 반드시 안내를 받아야 하고 모르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야 하고 내가 전혀 모르는 길에 들어섰으면 차를 세우고 거기에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한번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항상 바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한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헛되고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이 가득하여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있느냐?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그렇게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의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었고 큰 자나 작은 자나 탐욕이 가득하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실상은 평강이 없는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자신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험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대로 가면 좋을 것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것이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리어 성경은 좁은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그것을 찾고 찾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영혼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너무나 막연하고 어두운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태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불경건과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하여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매일매일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겸손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나의 평소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단순히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큰 위험 가운데 빠질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바로 이스라엘과 같이 마지막 때에 헛된 삶으로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그와 같은 삶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길에 서서 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나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는 소망이신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한 길을 붙들어야 하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 선한 길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길에 서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목전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 멸망의 길에서 어찌할 수 없이 절망하며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생각해낸 길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아,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발견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은 바로 옛적 길, 그들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을 찾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8장 8절 말씀에서도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참으로 복된 것은 그들의 조상들은 바로 그 길을 알았고 그 길을 그들의 삶으로 자기의 후손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다른 길을 찾지 말고 너희들의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의 조상이 걸었던 그 길을 알아보고 그 길로 걸어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을 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찍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은 내 아비,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그것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출애굽의 2세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아비와 내 어른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은 그 길은 하나님의 율법,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었던 그 길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기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들이 걸었던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옛적에는 악한 사람들이 걸었던 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멸망하였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은 단순히 오래된 습관, 관습에서 유래한 것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악한 길이었고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길이라고 말하는 그 길, 옛적 길, 그들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길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많은 실수와 죄와 허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실험하는 영적인 사투를 벌였고 자기 자신 스스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선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허물이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비열함이 있습니다. 이삭과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싸우고 실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들이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허탄하고 그의 삶이 방탕하였을 때에 그는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고 어느 누구도 짓지 않은 그런 추악한 죄를 그의 삶에 가득 담고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삶에 너무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었지만 그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삶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약속은 그들에게 희미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굳게 붙드는 그와 같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그들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그할 곳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성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마침내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을 얻기 위하여 고단한 나그네의 삶을 그들은 기쁘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삶과는 얼마나 다른 삶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집에서 더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영혼의 본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복된 삶입니까?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에 그들은 자신의 육신이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그네로서 살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발견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이 세상과 부딪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약속을 믿고 바랄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되어서 그것을 붙들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우리는 뒤로 하고 우리는 나그네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들의 삶은 그 약속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살았지만 그것을 그냥 바로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기꺼이 세상과 분리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뼘의 땅도 주지 않았고 한 명의 아들도 주지 아니할 때 그는 오랫동안 참고 참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그 순간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삶의 대가를 지불할 때에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그 약속이 그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얻었으며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서 그렇게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혈육의 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14년을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였고 가족을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는 대가를 지불할 때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의 유골이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냥 쉽게 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였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은 헛되지 않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도록 하고 그 결과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오고 오는 모든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하였고 가르쳐주는 믿음의 교훈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는 항상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육신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갔던 그 멸망의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길에 서서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모든 부분들을 개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진리의 말씀에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한다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로움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평강으로 인도하는 복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도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의 영혼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경건한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한 믿음으로 양육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착한 일을 세상에 많이 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복음 안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말 이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드러낼 수 있겠는가?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적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것과 똑같은 마음과 태도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